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The kind of faith God requires 라는 제목에 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일간에도 너무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자리인데 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신령한 복관회를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해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키워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결심 맺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지난 인류 역사 어떤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화, 지식, 기술, 혜택을 누리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특소수 계층의 사람들만 지식을 배우고 나눴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매개체와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또 방법을 통해서 쉽게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진 질문은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하냐, 그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냐, 이 질문이지요. 또한 그 내용들을 내가 받고 이해했으면 어떻게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가 사실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을 할지라도 그 내용의 몇 퍼센트나 실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냐, 또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나오는 지식들을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두뇌에 저장하고 이해한다 해도 그것들을 정확하게 소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을 배우고 안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지식이나 정보, 기술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이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처럼 떠받들고 숭배하고 인생의 모험을 겁니다. 영혼까지도 내맡겨요. 창세기 11장의 말씀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기술, 지식, 건축 자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높은 탑, 바벨탑, 혼돈의 탑이라 부르는 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인류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 미국 생활에 힘들어하는 이 언어 생활의 고통이 따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식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교만이 얼마나 헛되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과학기술, 하나님이 없는 최첨단 사업화는 언젠가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능력, 과학, 지식, 기술의 한계를 늘 인정해야 됩니다. 늘 새로운 것을 열심히 배우고 공유해 나가면 살아가지만 정말 놓치지 말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러한 주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식과 명철을 급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어떤 지혜입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아주 짤막한 불완전한 잠시 있다가 효력이 다 떨어지는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찾지 않아요. 받아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이 온통 다른 데 빠져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눈에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헛다른 데 빠지게 됩니다. 시간을 빼앗고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게 만드는 달콤한 것들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나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저기 기웃기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묵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신앙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천박한 그런 수준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나 스마트폰과 지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디애나로 오는데 저 LA 공항에 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한 시간 이상을 그 공항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여행하는지 분주함 속에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엇 때문에 바쁘고 열심인가?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상태에서 계속 정체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갈망과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지혜와 지식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마음속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나는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합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은혜자로 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그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는 영적인 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들어도 뭐 위기 너무도 귀에 익숙한 단어처럼 그냥 제쳐둡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미국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말 위기로 치닫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의견은 어떠냐?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위기라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말합니다. 교육의 위기가 있다.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있다. 환경오염의 위기가 있다. 이런 말을 들어오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또 다른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이렇게 말을 누가 가르친다면 관심을 기울일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만 영적 위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가장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집니다. 그 가운데 삶이, 사유가, 국가가, 미래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안이기 때문이지. 사무엘상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영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법궤가 만들어진 지 5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비극이 선민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근원이 법궤에 있다고 믿고 법궤를 빼앗아서 아 우리들이 숭배하는 아스돗 다군의 신전에 잘 안치해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이라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 승리해서 빼앗은 후부터 블레셋 땅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곱 달 동안 심한 독종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그 정치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아,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바로 다곤 신을 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이라. 그것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그곳에서 활동하는 무당들을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의 진노를 가져오는 저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좋겠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무당들이 이런 대답을 줬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금 독종 5과 또 금쥐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예물과 함께 나중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블레셋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제사장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대결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여러 도시들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은 우연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결과라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걸린 그 피부 전염병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려 드리고 그 모든 전염병이 떠날 것이라 나름대로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느냐? 이 말씀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서 들리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나라에 블레셋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애굽 나라의 그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잡아들일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자 해서 결국 열 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고 풀려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엄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려주자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의 신앙을 연관하며 배웠던 것 같았어요. 이방 나라지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값비싼 귀중품으로 열심히 속건제를 드렸는데 결과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재앙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는 드리고 예물은 포함됐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이 정도까지 나를 섬겼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눈 감아주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이번에는 받아줬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다. 제사에 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나의 유익을,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 정도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결단이 없었어요. 과거 그들이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민족의 우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인식을 계속 붙들어 맺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 들은 지식이 있어서 속건제를 드렸던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또 다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젖소들을 통해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 위로 끌게 하면서 이 어미소들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 한번 우리는 지켜보자, 이런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만일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걸어가게 된,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신다 믿는 것이고, 만일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 송아지가 있는 대로 계속 가다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았어요. 암소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송아지들이에요.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송아지가 어미 젖소를 바라보며 계속 보채며 울었을 거예요. 왜 떠나냐고. 새끼 소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면서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로 알아서 가는 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진돗개나 어떤 개들은 주인의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주인의 집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거짓 추상적인 신인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드러났습니까? 12절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암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세밧 큰 돌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거기서 낙 그 소들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냥 동물적인 감각 속에서 나타난 현상도 아닙니다. 언약궤 운반을 암소들이 비록 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분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블레셋 이방 나라 민족에게 보여줬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암소를 통해서라도 나는 전지전능한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계속 의심하며 부인하며 거부하며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곱비도 메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벳세메스라는 장소까지 간다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상식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예요. 이쯤 되면은 정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손 들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헛된 잡신을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귀신에는 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생명의 주인이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두 눈으로 봤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딱 씻고 그냥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다곤의 목을 꺾고 두 손목을 끊었으며 내가 쥐와 독중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군사적인 힘으로 빼앗아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다곤 신상의 목을 꺾고 손을 끊어서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지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교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놀라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시대만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 전쟁 때 태양을 멈추시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초대교회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성경의 문자에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신과 의심의 안개를 다 세상 속에서 제거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요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된 하나님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적 같은 일들이 죄수에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최첨단 과학 기술이 미래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우상의 목을 꺾고 손을 꺾으실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던 선민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넘치도록 체험했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냐, 아니면은 우상처럼 나의 유익과 필요만을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외적인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본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 머들스에는 지난 주일이었지만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카드도 보내고 꽃다발도 드리고 선물도 싸가지고 드렸습니다. 뭐 부모야 뭐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 드렸는데 부모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야 내가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내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쾌하고 화를 내며 실망이 될 것입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보시는 것이죠. 중심을 보십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지만 마음이 신뢰지지 않은 경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인격적인 관계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경배합니다 말을 하고 찬양을 해도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하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지난주 제가 미국 남가주에서 영어권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권 목회에서 가장 큰 도전,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곳에 너무 볼 것도 갈 것도 질 것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분주해서 그런지 그들의 삶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에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부담이 되면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들의 생활에 부담이나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참 힘들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세상이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크리스천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게 다행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했는데 정말 저는 동의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누구도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알고 덜덜덜 떤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토록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두려워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죽은 믿음, 사람 믿음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의 불순종의 그 죄과를 보혈의 피로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삼아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바운지리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주신 하나님과의 부름받은 성도와의 진실된 관계라는 거예요. 결코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큰 영적 위기라고 믿습니다. 배가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두에 배를 묶어둔 밧줄을 앵커로부터 풀어내야 돼. 아무리 거대하고 최첨단 시설을 다 갖춘 호화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밧줄을 풀지 않게 되면 바다로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원하십니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용서함과 구원의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가를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법궤를 옮겨놓는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분이 찾으시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회복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